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8일 금요일입니다.
나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과 구약 잠언입니다.
17장. 엿새 뒤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모습이 바뀌셨다. 예수의 얼굴은 해처럼 빛났고 옷은 피처럼 희게 변하였다.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서 예수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여, 여기 이렇게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며 여기에 초막 세 개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겠습니다. 베드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밝게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하는 음성이 구름 속에서 들려왔다. 예수의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겁에 질려 땅에 엎드렸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얹으시며 말씀하셨다. 일어나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제자들이 고개를 들어보니 예수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며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제자들이 예수께 여쭈었다. 어찌하여 율법 선생들은 엘리야가 그리스도보다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리라는 말은 맞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엘리야는 벌써 왔다. 다만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함부로 대했을 뿐이다. 사람의 아들도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서야 제자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엘리야가 세례자 요한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예수께서 다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돌아오시자 한 사람이 예수 앞으로 와서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는 말하였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깁시오. 아이가 간질병에 걸려 심하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 속이나 물 속에 곧잘 뛰어들곤 합니다. 내 아이를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그들은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믿음이 없고 타락한 사람들아, 내가 얼마나 더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얼마나 더 너희를 참고 견뎌야 하겠느냐?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너라. 예수께서 아이에게 들어있는 악령을 꾸짖으시자 악령이 아이에게서 나갔다. 그 순간 아이의 병이 나았다. 예수의 제자들이 따로 예수께 와서 여쭈었다. 어찌하여 저희는 악령을 내쫓지 못하였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저리로 옮겨가라 하면 그리로 될 것이다. 또한 너희가 하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예수의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여 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사람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사람의 아들을 죽일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몹시 슬퍼하였다. 예수와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였다.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물었다. 당신의 선생은 성전세를 냅니까? 예, 내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고 예수께서 계신 집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베드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 임금들이 관세와 주민세를 거두어 드릴 때 그들이 누구에게 세금을 물리느냐? 자기 자녀에게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다른 사람들에게 물립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자녀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다. 바다로 가서 낚시를 던져 맨 처음 잡은 물고기의 입을 벌려보아라. 거기에 은돈 한 입이 있을 터이니 그것을 가져다가 너와 내 몫의 성전세로 주어라.
Lord, we come before thee now, at thy feet we humbly bow. Oh, do not our suit disdain, shall we seek thee, Lord, in vain? Shall we seek thee, Lord, in vain?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사사함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2입니다. 잠언 제28장. 악인은 뒷돕는 사람이 없어도 달아나지만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다. 나라의 반역이 일면 통치자가 자주 바뀌지만 슬기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 다스리면 그 나라가 오래간다.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가난한 사람은 먹거리를 남김없이 쓸어버리는 폭우와 같다. 율법을 버린 사람은 악인을 찬양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악인에게 대항한다. 악한 사람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모든 것을 깨닫는다. 부유하나 구부러진 길을 가는 사람보다는 가난해도 흠없이 사는 사람이 낫다. 슬기로운 아들은 율법을 지키지만 먹기를 탐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아들은 아버지에게 욕을 돌린다. 높은 이자로 재산을 늘리는 것은 마침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은혜로 베풀어질 재산을 쌓아두는 것이다. 귀를 돌리고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마저도 역겹게 된다. 정직한 사람을 나쁜 길로 유인하는 사람은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지지만 흠없이 사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부자가 자기 보기에는 지혜롭지만 가난하나 슬기로운 사람은 그 마음의 속을 꿰뚫어 본다. 정직한 사람이 이기면 많은 사람이 축하하지만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숨는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사람은 잘 되지 못하지만 죄를 자백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복을 받지만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재앙에 빠진다. 가난한 백성을 억누르는 악한 통치자는 울부짖는 사자요 굶주린 곰이다. 슬기가 모자라는 통치자는 억압만을 일삼지만 부정한 이득을 미워하는 통치자는 오래도록 살 것이다. 사람을 죽인 사람은 함정으로 달려가는 것이니 아무도 그를 막지 말아야 한다. 흠없이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그릇된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언젠가는 한번 넘어지고야 만다. 밭을 가는 사람은 먹을 것이 넉넉하지만 헛된 것을 꿈꾸는 사람은 찌들게 가난하다. 신실한 사람은 많은 복을 받지만 속히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벌을 면하지 못한다. 사람의 얼굴을 보고 재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람은 빵 한 조각 때문에 그런 죄를 지을 수도 있다. 죄악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 부자가 되는 데에만 바빠서 언제 궁핍이 자기에게 들이닥칠지를 알지 못한다. 아첨하는 사람보다는 바르게 꾸짖는 사람이 나중에 고맙다는 말을 듣는다. 자기 부모 것을 빼앗고도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살인자와 한패이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주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풍성함을 누린다. 자기의 생각만을 신뢰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지만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은 모자라는 것이 없지만 그를 못 본 채 하는 사람은 많은 저주를 받는다.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숨어버리지만 그가 망하면 의인이 많이 나타난다. 로마 시대에 데살로니가는 상업이 발달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로마화된 도시였지만 유대인도 많이 살았고 그들의 회당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유럽에서 빌립보에 이어 데살로니가에서도 전도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이 떠난 후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곧 닥치는데 이래보았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생각하면서 무절제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에 대한 교훈이 담긴 바울의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이제 빛의 자녀들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하늘의 영혼을 소망하며 사는 성도들이라면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제시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대속하여 구별하였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밤과 낮의 분명한 경계를 의식하며 살아야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심이 되는 낱말도 8절에 정신을 차리고 라는 말씀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경고하는 베드로 사도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어둠의 사자 같은 사악한 영적 짐승이 자신의 굶주림을 채우려 하기 때문에 근신하라 깨어라 하는 오늘 내용과 꼭 같은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바로 정신 차리라는 권면과 같은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는 7절에서 8절 말씀 중심으로 낮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기서는 먼저 영적인 밤과 낮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밤과 낮의 차이는 그 처신에 있어서 너무나 분명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7절에 자다, 밤, 취하다라는 세 가지의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밤을 주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다르게 쉼이 필요한 사람과 동물들은 물론 식물계의 모든 생물들을 위하여 만드셨습니다. 시편 74편 16절이죠.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7절 첫 부분인데 이 전반절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께서 사람들의 쉼을 위하고 식물들의 자람을 위하여 타락의 결과이긴 하지만 맹수들의 식물을 얻게 하려는 의도에서 밤은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104편 20절에서 23절을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는 7절 하반절의 말씀인데 쉬기 위한 밤이 아니라 정욕을 위한 밤, 쉬어야 할 밤에 쉬지 못하고 취하는 것은 밤의 올바른 사용이 아닙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술 취함을 경고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결국 밤에 쉬지 못하고 취하게 되면 낮에 쉬어야 하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아니라 빛에 속한, 낮에 속한 사람의 모습은 분명히 달라야만 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8절 첫 부분인데 서론에서부터 다룬 바 있지만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8절 하반절의 표현도 어둠의 적들과 대항하기 위한 긴장으로 정신을 차린 가운데 반드시 준비해야 할 영적 무장을 당부하는 에베소서의 권면과 다르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의 말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구원의 투구는 다시 구원의 소망의 투구로, 이 종말론을 다루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소망이 첨가되어 있고 신앙의 새 기둥이라고 하는 믿음, 소망, 사랑을 골고루 다루고 있는 1장 3절과 함께 구원에 있어서도 소망을 덧붙이는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에 초점을 두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서의 특징을 나타내기도 하는 표현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기록되는 구원은 죄인이 의인되는 선언으로서의 구원이라기보다는 최종적이고 사실적인 구원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구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이 세상의 종말을 앞두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세우셨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 나누는 내용의 중심입니다. 먼저는 세우심을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바울사도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로마서 14장 4절에 말씀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나 일꾼으로 세워짐이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라는 표현보다는 교만해서는 안 되겠지만 한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있게 될 나를 의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중간인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에서 당하는 불이익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속이고 거짓말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고 사람들은 흥청대며 별별 옳지 못한 방법으로 쾌락을 누리려고 하지만 하늘의 백성들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이 보이는 세상이 모두가 아니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손해당하는 것과 비교될 수 없는 영광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는 로마서 8장 18절에 언약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 모두는 우리를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라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확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노하심은 불신의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진노를 의미합니다. 결국 우리를 세우신 최종적인 목적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하는 계획입니다. 과거 가나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감사하며 순종하는 것을 훈련하시기 위하여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던 것도 궁극적인 의도는 구원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한 가지 더 확실한 은혜를 더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과거 육신적으로 율법의 기준을 주시고 사람으로서는 그것을 온전히 지킬 수 없었던 육신의 한계를 넘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사죄를 허락하시고 지속적으로 신앙의 삶을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필요한 것을 기도로 구하게 하시고 최종적으로 그렇게 산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로 사는 모두에게는 과거 구약 시대와는 비교될 수 없는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10절에서 11절 말씀 중심으로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입니다. 이제는 앞에서 말한 귀중한 원리들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어떤 형편에서이든지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도와 함께 삶이 될 것을 당부하면서 믿음의 삶이 실제적이 되어야 함을 당부하는 교훈입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12장 1, 2절에 세상을 본받지 않고 삶으로 드리는 제사와 다르지 않은 부분으로 주님과의 임마누엘은 예배나 경건의 시간뿐만 아니라 현실을 의식하지 못하는 심지어는 죽어있는 상태까지 지속되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정도가 되어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앞절에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9절 하반절에 했던 말씀은 좀 더 구체적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10절 첫 부분인데 여기에서도 각자의 고백과 확신은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사입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영원한 저주에서 나를 살게 하시려고 나의 저주받을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각자의 고백이며 믿음의 기초입니다. 이제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할 임마누엘의 이유가 분명해진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할 시기와 상황을 지적하는 내용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10절 중반절에 대단히 구체적입니다. 깨든지 자든지 쉽게 말하면 일어나 움직이며 활동하는 동안과 상황에서도 잠을 자는 쉼의 시간에도 함께 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넓게 펼쳐서 생각하면 살아 움직이든지 죽어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쉬는 죽음에서도 함께 있게 하시려고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신을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또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의 선언입니다. 살아있을 때 주님과 함께 산 사람들은 죽어서도 나중 깨어나서도 그리고 영원히 사랑의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하셨던 주님은 결과적으로는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10절 하반절 해서 희생의 목적을 보다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무덤에 버려두지 않으신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기꺼이 죽은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절의 말씀 역시 믿음이나 신앙의 당부가 이론이 아닌 실제적인 것이 되게 하라는 당부를 듣게 됩니다. 세상이 마지막에 올 것이라는 가르침이 믿음을 바로 갖지 못하면 짐짓 두려움과 공포가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모든 결과조차도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실 것이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고 어디 약속을 확인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믿음에 더욱 든든히 세워주는 나눔을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11절 상반절의 내용인데 보이는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격려받을 것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 피차 간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당부는 각자에게 실제적으로 적용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11절 하반절입니다. 물론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실적인 믿음을 그대로 지켜갈 것을 당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나 교회가 아니라 너희 자신들 속에서 가르침을 확인하도록 하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역사의 황혼의 시기에 남은 우리에게 주시는 경계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모든 믿음이 사실적으로 삶을 움직여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약속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위한 희생도 부활도 그냥 이론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의 실제적인 면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많이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농부가 신문사에 다음과 같은 원고를 보냈습니다. 나는 일요일에 밭을 갈았습니다. 일요일에 씨를 뿌리고 일요일에 거름을 주고 일요일에 추수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요일에 추수한 곡식을 집으로 싣고 왔습니다. 내 이웃의 농부는 일요일에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가을에 거둔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이웃에 사는 어느 농부보다도 저의 것이 더 많았습니다. 신문사 편집인은 이 글을 실어 신문을 발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글에 다음과 같은 주석을 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가을 추수철에 모든 것을 결산하지는 않으신다. 신문사에 이 글을 투고한 그 농부는 하나님의 공의의 개념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참모습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공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국 성서공회 설립자 가운데 한 사람인 부더는 하나님의 공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 하나님의 우주적인 공정성을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은 공의로 이 세상을 완전히 의롭게 다스리시며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부여하신다. 공의가 때로는 보상으로 나타날 때가 있고 벌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공의가 보상으로 나타날 때는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가 벌로 나타날 때는 죄를 짓고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내리는 벌입니다. 그러나 상을 주든지 벌을 내리든지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일은 언제나 공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온전히 거룩하시며 전능하시다는 점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속성은 그가 온전히 공의롭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지식과 지혜로 무엇이 옳은지 항상 아시는 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하나님에게 옳은 일을 행할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줍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성경 전체를 통해 드러납니다. 다음은 여호와께서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사야 45장 21절. 모세는 신명기 32장 4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바냐는 스바냐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가끔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장차 죄를 지을지도 모르는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가? 그리고 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정말로 사람을 영원한 지옥에 보낼 수 있는가? 그런가 하면 개인적으로 큰 불행을 당한 사람들 가운데는 그들이 당하는 불행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한 불행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건과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 가운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신명기 29장 29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잘못은 아닙니다. 사람은 지식과 지혜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미적분학 이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과 3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사람의 마음에 비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높은지 다음 구절에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고린도전서 1장 25절. 그러므로 넘어지기 쉽고 유한한 우리가 전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에 의문을 갖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지식과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지 하나님의 책임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라고 불렀던 자신의 고통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장면을 통해서도 이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면 하나님의 종으로 틀림없이 더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네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바울은 남의 병을 고치면서 자기 병을 고치지 못하는 자신의 상황을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진 육체의 가시가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음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할 때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롭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비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이 구절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고 사랑과 화해하기를 원하시는데 성경에서 지옥을 가르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비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자녀를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보낼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지옥이 있다는 성경의 교훈은 사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그의 공의로운 속성과 상충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비는 인간을 위해 죽음당하도록 자신의 아들을 주신 점에서 드러납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희생이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 필요하고 하나님의 공의는 사람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신의 죄를 속죄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대신 그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다음 구절이 이것을 잘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실 때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해 주었을 때 가장 분명히 나타난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를 거절하면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우리를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불의한 자는 지옥에 던져질 것이라고 이미 알려주셨으므로 신실한 자에게 영원한 하늘나라의 집을 상으로 주지 않는다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무서운 지옥이 있다는 사실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이 지옥의 특성을 그처럼 무섭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은 없다고 배운 사람은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을지 모릅니다. 지옥은 없으니 나는 그냥 죄를 지으면서 인생을 살 거야.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사람이 죽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은 없거든. 이처럼 고의로 지은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면 하나님을 섬기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악한 사람이 흥하고 의로운 사람이 고통받도록 그냥 두는지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선지자 하박국도 이런 의문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악한 자들이 왜 벌을 받지 않고 살도록 허락하시는지 하나님께 여쭈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은 유대인을 벌하기 위해서 갈대아인을 일으켰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박국이 또 여쭈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갈대아인처럼 악하고 나쁜 사람들을 사용해서 그 사람들보다 선한 사람들을 벌하십니까? 그 질문에 하나님은 언젠가 결산하는 날이 모두에게 오는데 갈대아인들도 결국에는 그들의 죄 때문에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신문사 편집인이 쓴 주석처럼 하나님은 가을 추수철에 모든 것을 결산하지는 않으십니다. 다윗도 똑같은 문제로 고민한 적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니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시편 37편 7절 9절 1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달란트의 비유에서 악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 심판날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베드로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심판의 날에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은 공의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나올 때 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는지를 묻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역할을 그릇 만드는 토기장이에 비유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 토기장이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그의 뜻에 따라 우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점에 대해 지음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따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를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릇으로 사용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악을 그의 권력을 통해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이 그 권세를 휘두를 때까지 기다리기도 하지만 선한 사람이 나쁜 역할을 하도록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돔 동산에 사람을 두실 때 유혹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거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죽음과 고통이 죄 때문에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왜 그것을 막지 않았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을 사람의 속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갖고 선택할 수 있는 피조물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어진 자유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로 인간은 현명하지 않은 일을 저지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가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만약 우리 인간에게서 선택하고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제거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종종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그것은 우리 부모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우리는 관계의 끈을 잘 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관계로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은 공의롭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우리 자신을 포함한 살아있는 사람의 영혼이어야 합니다.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 때문에 우리가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이라도 그들이 생전에 진리를 알았다면 그 진리에 순종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모욕하면 자비를 베풀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로마서 14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심판은 우리 하늘 아버지에게 맡기십시오. 그러나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